저도 좀 산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자기 천사들을 사방으로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말씀 읽을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죠.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실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드세요? 드시죠? 예. 지난 4월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1년을 넘게 하고 마쳤는데, 마지막 시간에 이제 돌아가면서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복잡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심플한지 몰랐다. 이렇게 심플한가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이 굉장히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중심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거예요. 심플하죠? 굉장히 두꺼운 성경책이지만 이 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천국에 가서도 면류관 주시고, 영원한 그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끝까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변화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참석하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알고 싶어 했던 질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좋은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일까? 나는 구원 받았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분별하는 기준에 대한 설교를 제가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오늘은 그 약속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닐까 하고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믿음을 소유했다고 믿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교회 출석하거나 종교 활동을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없이 저에게는 영생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만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나요? 누가 뭐래도 나는 결코 주님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시죠? 사실 귀에 오래 출석하신 분들이라면 다 이런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고백인지 아니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단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두 번째 특징,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가 알겠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는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닌 거는 아무도 주님을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주님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일하시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서서히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무엇보다 가장 처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내가 주님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스펄전은 스펄전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한 번은 어느 성도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난 세월을 생각해보니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저도 성령께서 나의 죄를 보여주셨을 때 비명을 지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누구의 죄가 아닌 나의 죄 때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못합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의 죄는 별로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났을 때의 느낌은 부끄러움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잘난 척하고 살았지만 아직까지 나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고 오물을 가득 뒤집어쓴 모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물을 잔뜩 뒤집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면모를 보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식당에 갔는데 잘못해서 국을 가득 엎었어요. 내 옷에. 내 옷을 신경쓰기 바쁜 사람이 내 옷이 지금 엉망인데 다른 사람의 옷에 뭐가 묻었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부끄러움 신경쓰느냐고 다른 사람 신경쓸 여유가 없죠. 자신의 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관심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분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죄에 분노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의 죄에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군가 거짓말한다고 우리가 분노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간질한다고 우리가 분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간질한 적 없습니까? 누군가 무례하다고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 역시도 무례하게 말해서 성품적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비방하고 분노하는 그 죄는 내가 저질렀던 죄고 또 내가 자주 저지르는 죄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죄인임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죄보다는 나의 죄에 더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분노하지 않고 나의 죄를 보고 분노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샘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들어오신 후부터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졸졸졸졸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어렵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놓고 싶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관심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집니다. 내 자녀도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에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이것이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내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내 속사람은 새롭게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방향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던 그것에서 바뀌어서 이제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관심의 대상이 오로지 세상과 사람의 인정과 영광만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망을 갖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와 연결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깁니다.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어떤 신실한 기독교 크리스찬 형제가 회사에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원굴교를 기반으로 한 회사였다고 합니다. 신입으로 들어가서 신입 직원들을 환영하는 그런 술자리에 열렸는데 식사를 하면서 윗분이 이 청년에게 술을 권하더래요. 이 청년이 술을 거절하면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술을 권했던 사람이 전문인인데 이 형제의 따귀를 때리고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따귀를 때리고 발길질하고 너무너무 화를 내면서 그러더니 나라고 쫓아내더래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간부가 따라 나오면서 사람이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얘를 살펴 써봐! 이러더라고요. 이 형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집으로 이제 울면서 갔겠죠. 그리고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다음날 아침에 회사에 가서 타프를 써서 내려고 하는데 전무님실에서 오라고 하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무님실에 들어가 보니 전무님이 성경책을 하나 내놓더랍니다. 그리고 한번 열어봐요. 열어보니까 누구누구 장로인지 이렇게 써있어요. 이 전무님이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네. 이 전무님이 하는 말이 나는 아직까지 이 회사 사주가 원불교를 믿으니 자기는 기독교인인 것을 20년을 숨기고 회사 생활을 했는데 이 청년은 이제 회사 들어오는 첫날부터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 당당하게 밝히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너무 화도 나고 자기가 또 너무 초라하게 보이기도 해서 이 청년을 막 때린 것이에요. 그러고 묻더랍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무님이 말하기를 이제부터 점심시간마다 와서 나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줄 수 있겠나? 이러면서 자기의 수행 비서로 채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이 전문가도 가서 성경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밝히지 못했던 숨어있는 직원들도 저도 참여해도 돼요. 저도 참여해도 돼요.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나와서 이것이 바로 대한항공 기독신후회의 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후에는 이 전문인이 나는 교회 장로님이 기도할 줄은 그래서 아직까지 대표 기도를 이 핑계 저 핑계대고 한 번도 못했어. 나에게 기도도 좀 가르쳐줘. 이렇게 말씀하셔서 같이 기도도 하면서 기도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 전공이 대표 기도도 하게 되었다라는 가정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전문님은 교회 장로이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지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을 통해서 그 오래된 갈망이 자극을 받고 결국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에 의해 변화되지도 않고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도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점점 더 성화되어 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대로 살기보다는 마음과 다르게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도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들보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영적으로 낙태질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목표 지점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어떤 사람은 토끼같이 꽁충꽁충 두고 빨리 뛰어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북이같이 천천히 기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잠이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넘어져서 좀 뒤처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 목표지점, 그 길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해도 조금씩 조금씩 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미국 작가 나타니엘 호스톤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 다 들어보셨죠? 어느 마을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가 어떤 위대한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언젠가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마을 사람들은 한 것입니다. 이 마을에 어린 소년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저 얼굴을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소망을 품고 어니스는 세상의 부나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않고 항상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니스트가 마을의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니스트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과 너무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평생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그 모습을 닮기를 원했던 어니스트는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그 모습을 닮아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요.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갑니다. 평생 세상을 바라보고 욕심을 추구하던 사람의 얼굴은 노년이 되면 점점 더 추악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얼굴은 나이가 들면 점점 더 빛이 나고 깨끗한 모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욕심도 빠지고 혈기도 빠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도 함께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회초리를 주시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단하기 위해서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준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난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절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거나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거나 신사한탄을 하거나 하면서 그 고난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1절을 보면 아픈 것과 종교로 인해 하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큰 고난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당할 때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집중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아이가 아플 때는, 보통 때는 잘 놀던 아이도 아플 때는 엄마만 찾죠. 엄마 품에만 파고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고난당하면은 하나님한테만 파고들어요. 하나님한테 다가와서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도움을 받고 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요, 77편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극심한 고난할 때 밤에도 자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당하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찾는 사람들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여전히 죄를 짓는데, 그렇죠? 우리 여전히 죄를 짓자. 오늘도 짓고 어제도 짓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고의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르고도 짓고 연약해서도 죄를 짓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다시는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고의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관심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연약하거나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고집 때문에 완악해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심각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 저번에 했던 건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고아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으니 뭔가 대단한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뭔가 좀 천둥도 좀 치고 굉장한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다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뭐냐면 이 소년이 보안대, 그 보안원에 있는 친구들하고 토요일마다 미국 부대에 물건을 훔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왠지 가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토요일날 훔치러 가는 걸 반감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런 행동을 싫어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고민 없이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한다거나 악을 행하고 그게 악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 악한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아직까지 일곱 가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 내가 주인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사람,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다 해당되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깊은 위기에 처한 건 없는데, 나는 하나님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저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와 아는 사람의 또 하나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뭐 나랑 상관없어 라는 생각이 들고 관심도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한테 좀 우리 부모님한테 좀 잘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은 이런 이런 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부모님 자녀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다면 의아하시겠죠. 뭐지? 내가 왜 당신 부모한테 잘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부모님에게 잘하자, 우리 효도하자, 부모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고 자녀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은 우리 형제들은 맞아,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부모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점점 더 내가 주님을 깨닫게 될 것이고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점점 더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점점 더 성화되어 갈 것이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이고 이전에 생각 없이 짓던 죄들을 싫어하게 되고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소망하신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풍성하게 드러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